하나님과 도와줄 거라는 완전히 헌정적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적인 삶. 괜찮았죠? 이게 자기중심화의 의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맞. 난 이럴 거야. 난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랑 세상적인 분위기랑 대충 버무려서 성경이나 말씀이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거 세워져 있다는 게,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에서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이러면 도와줄 거야 라는 식,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징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 삶에서가 아니라 안정의 삶을 선택하면서부터 이미 스스로 왕이 되는 걸 시작해서 평상적으로 이런 결론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하향식 순환 구성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쵸?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심판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 어떻게 해요? 사사가 세우시죠? 그럼 사사 가운데서 평안한 시대가 와요. 그럼 평안 시대가 가면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타락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한다는 거죠. 타락하면 하나님 심판해요. 심판은 회개해요. 심판은 다시 사사를 세워줘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상태가? 그냥 순환이 아니라 상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상승에 이르러서는 진짜 상승 개인의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시대의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는 패턴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섯 사단이 나오는데요. 일곱 사단이긴 하지만 첫 번째 사단은 상징적 개인이라고 그러고요. 에이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돈이 나오고 사사라고 안에서 자꾸 빼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한 명의 지도자로서 특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이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산손이 나옵니다. 여섯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섯 명의 사사는 나름대로 백불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산손과 에우스는 어때요? 혼자 전체를 구원하는 패턴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군대를 모으지 않아요. 이따와 두보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따와 두보라는 사회적 소외계층. 여자라는 소외계층과 처자라는 소외계층을 함께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아비멜렉과 기드온은 여기가 제일 중간의 본론으로 해서 주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자. 기드온은 왕이 되라고 해서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선포하고 아비멜렉은 아무도 왕이 되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하시나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던 케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삼손과 이따, 두보라와 에이우스의 특징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어떻게 하세요? 일부러 연약한 자와 나약한 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기도원의 특별히 어떻게 해요? 사람 자체가 하자가 없으니까 300명만 데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누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선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체 패턴이라고 했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본론적으로는 하향식 순환구조. 하향식 순환구조.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셨냐 라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니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한 번 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그들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사사들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는 사사들의 특징을 드러나고, 하나는 시대의 특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특징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겠죠. 인물 중심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전체 사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사사 몇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겠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투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반부에서 가장 전체 인물의 전체 연대계를 달아주는 건 기도원이고요. 후반부에서 전체 연대계를 달아주는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착한 놈과 나쁜 놈의 대변자처럼 이제, 백구돼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썼어요. 사단이 되게 잘 빠진 책 중에 하나예요. 구조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 개가 백구돼서 전체 주제를 표현하고요. 앞에 깔았다가 결론에 부각시키고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사람들 나아가면서도 400년이라는 시대를 특징적으로 딱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액세서리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정말 최고다라고 할 만큼 문장, 문예적으로는 정말 잘 쓴 책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쫙 이렇게 그냥 딱 느낄 수 있게 써줬어요. 이렇게 구조를 잘 몰라서. 하여튼 그래도 잘 쓴 책으로 표현되고요. 오늘은 사람을 봅시다. 누구 먼저 할까요? 하나하나 한다면 전체 보면 되니까.
여성이 어차피 간단간다 하면 다 해야 돼요. 한번 먼저 할까? 네, 나쁜 놈한테 좋은 놈한테 봅시다.
일단부터 하죠. 짧은 사람 먼저 보죠. 일단 문제는 뭔가요? 일단 어떤 사람이죠? 일단 읽어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일단 읽어보면 사사기에서 일단 읽으면서 가장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상하거든, 얘가. 일단 이상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요, 되게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일단까지라면 어느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냐면, 전생이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디보라, 에훗이랑 디보라예요. 디보라에서는, 디보라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디보라는 군대 장관이 그 승리 영광을 얻기를 바라요. 그쵸?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되게 나약하게 굴죠.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오게 안 하고,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자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넘겨요. 디보라는 그렇게 합니다. 디보라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조차도 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상태가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원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에봇을 만들죠. 에봇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미 저 레위 지파에게 이미 그 거의 실로에 가면 에봇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뭘 많이 받았어요? 직접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게 강해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통해 일하셔서 내가 잘났다는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일하신다까지. 근데 디보라는 어떻게 해요? 저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센트가 하는데 이 기도원에 오면 뭐가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가 강해요. 그러니까는 디보라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건 주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일하는 거는 다 나의 영광, 이상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인 거고, 기도원은 진짜 좋은 목사인데 누구 목회가 잘 돼야 돼? 내 목회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가요. 그래서 기도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죠. 근데 이따까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믿는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하죠. 어떻게 돼요? 이따까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하는 걸 계기로 내가 좀 높아져보자 이렇게 돼요. 아예 그럼 첫 번째는 누구든 주의 나라를 일하시면 좋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의 나라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나를 써주세요. 세 번째는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 있겠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냥 그만큼 입다의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입다의 강점은 뭡니까? 입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입다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부여로 주의 사회를 시작합니다. 입다의 시대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니네 이제는 안 구할래. 라고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니네 이제 안 구할래. 이겁니다. 근데 계속 징징거리니까, 구해주긴 구해줘야겠는데, 구해줘도 뭐가 없습니까? 입다의 시대는 구해줘도 회개가 없고요. 구해줘도 그의 생존시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없어요. 기도원까지 어때요? 그의 생존시에는 여호와를 섬기죠. 근데 입다는 그냥 구해주기만 한 거예요. 고생하는. 그냥 어떤 애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합격 좀 시켜주세요 라고 눈물을 지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합격을 시켜줘요. 근데 거기서 합격했다는 게 주를 위해 살겠다던가 주의 영광을 변화했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100% 징징거리는 걸로 합격만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시킬 때가 있어요. 안쓰러워. 그러니까 진짜 희망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기를 자체도 뭘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네요. 얘를 쓸 수가 없는데 일단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따의 강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시대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줬고 그래서 너희들을 쫓아낸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능력과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게 있어요. 왜는 없어. 왜 그러셨는지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게 이 땅을 주셔서 너희들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와서 우리 이건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여지는 전혀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야. 이건 있어요. 이 시대적 시간이 있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같이 살아. 이건 없어요. 그럼 내 땅이야. 이게 있어요. 근데 왜 내 땅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 땅이야. 그게 이제는 한계이자 이 땅의 가능성이죠. 근데 내 땅이야. 이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문화를 쓰죠.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 되는 특징이 있다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얼마나 가나안적 인간이었나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제사를 받으셨어? 오,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있다고 얼마나 돼지 같은 애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있다는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여호와는 강하고 우리한테 있다는 좋고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케 해. 약간 이것만 아는 거야. 이것만 알아. 근데 여호와는 인신제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호와는 내가 이런 힘들게 우리 이기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일단 뭐예요? 가나안 신앙에서 쓰던 식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줄 거니까 해줘요. 하나님 내가 여기만 합격시켜주면 진짜 헌금 많이 내야 돼. 뭐 이런 거. 하나님 이거 합격시켜주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거. 이런 식 하나님은 딜하려고 하는 태도. 가나안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안동료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문안동료로 나오고 있어요. 또 이래도 그럴래? 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때요? 그래도 돼요. 왜? 이거 안 들으면 이 전쟁의 승리가 번복될 거야. 그럼 다시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 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무당동료를 인신대사를 드는 거야. 미친 거죠. 일단 그 시대가 그 정도예요. 이따 시대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가난적이고 굉장히 사사기적이죠. 사사기적인 특징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큰 틀은 하나님의 생각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틀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의미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굉장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럼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복음이 뭐냐는 되게 깊은 얘기란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심오한 얘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는 무슨 뉴스를 써도건 다 교회 다니게 해. 라는 식. 큰 틀은 있는데 디테일이 없으니까 컨텐츠가 없어요. 방식만, 방향만 있지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 그럼 이제 교회 다니게 해야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교회에서 이제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이것도 즐거우면 다들 교회를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 수준이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있는데 왜 주셨는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쟤들 왜 쫓겨갔는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고 방식, 똑같은 삶에 대한 관점, 똑같은 삶의 패턴 그대로 쓰면서 나는 주의 사람이니까 주가 나를 지키실 거야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가끔 하세요. 그쵸? 이따가 하시잖아.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밝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있다 생존에 섬기지 못했던 시대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삼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먼저 얘기했는데 나중에 기분 좋게 기본 얘기하면서 마음 잡혀요. 삼손이죠. 삼손은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사람들은 삼손은요, 삼손 이야기는 그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컸는지 대인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삼손은요, 하나님이 얘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얘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얘는 있다는 별수를 보여주는 게 사상이에요. 그게 삼손이에요. 일단은 가장 사상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렇죠? 일단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얘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사사기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신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얘는 특별한 놈이야 이런 말 안 하세요. 왜?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해서가 그게 그게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AOCC의 잘난 사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원까지 하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지금 그냥 하자, 이제. 기도원부터 수준이 떨어져요. 기도원 때 가면 하나님께 뭐 합니까? 300명만 일부러 가게 하죠. 그쵸?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뭉치 이런 거 보여주죠. 그쵸? 그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꿈 얘기 들려주죠. 이거 다 언제 하려는 거예요? 수준이. 처음에 여리고 정복도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쵸? 여리고 들어가서 그 창녀의 입을 얘기를 듣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또 나타나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2세대 초기 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후 때는 그걸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아는데 얘네들이 알지 않은데 뭘 잃어버렸어요?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해주기만 하면 아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과정은 얘들이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읽어보고 알면 되는 건데 다시 해줘야 돼, 얘들은.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줘요. 근데 기도문까지만 해도 무슨 사람을 세워요? 평범한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3등 어때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죠. 특별한 사람을 세우세요, 아재. 나시리. 이게 수준이 높은 건데, 수준이 너무 낮아지니까, 아예 한 사람한테 어디까지 수준이 떨어진 건지 알아요, 이게? 아브라함 때까지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첫 만날 때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들이 뭐다.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창세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다시 가서 했어요. 나시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걸 뭘로? 무력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왜요? 이게 제일 낮은 수준이지만 제일 눈에 확 띄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뭘로 보여주세요? 돈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말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사업이 팍팍 번창하고 막 로또가 되고 이런 걸로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엄청난 재능, 내가 엄청 빨리 들어 이런 걸 보여주신다. 우리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 확 뛰는 거. 애국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팔을 뽑아서 찌르게 하신 이걸 보여주신 이런 건 별로 안 돼요, 우리는. 이게 확 온다고 생각하는 거 왜?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 그리고 얘는 수천명이랑 일대일로부터도 다 때려죽일 수 있는 무력 권력을 주시죠, 그렇죠? 근데 뭐 손수고 칼 쓰던 시대가 아니잖아. 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귀 뼈다리 하나 잘 굴리면 다 죽일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요즘에 돈과 무력을 합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권력 자체를 주신 거죠. 그걸 통해 뭘 그리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죠. 근데 3등은 어떻게 합니까? 3등의 가장 큰 특징은 옛날에 설교도 내가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3등의 가장 큰 특징은 장점을 살지 않고 단점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등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죠. 근데 3등은 자꾸 뭘 쓰려고 해요? 머리를 쓰려고 해요. 이게 3등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생각을 해요, 자꾸, 삼성은. 삼성의 문제인데,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안 물어봐요. 기도원을 보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요, 삼성은요, 이따보다도 안 물어봐요. 이따도 주여 우리를 이것만 구원하시면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일단 삼성은요, 지가 생기세도 지가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하죠. 그쵸? 정략 결혼을 한 다음에 술 뺏길래. 그리고 항상 내가 외국인 모자를 하느라 10년 사이로 넘어오는 이유예요. 저는 문화 적응이 느리고 말을 외국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해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서 목회해야 돼요. 내가 성교하겠다고 4년 동안 따뜻대다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컴플렉스 있던지 몰라. 왜 다른 분들은 막 나는 우주액을 맡고 석 달이 돼서 우주액 인사말밖에 못하는데 그 사람은 스리랑카 맡더니 석 달 만에 스리랑카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분이 만든 스리랑카 사전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 최초의 스리랑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도 볼 수 있게. 한국말을 뭔지. 그리고 기본회화 300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냥 내가 옆에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 얼마나 좀 그래요, 우측대고. 근데 제가 이 우측감을 2년 전에 털었습니다. 왜냐면 그분 지금 어디 그 꽤 큰 교회 청년부 지도 담당자거든요. 그분이 하는 거 그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줘 내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친했는데 내 설교는 처음 들었죠. 근데 외국인들만 붙였으니까. 근데 나를 본 눈빛이 한 6년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여튼 상품 머리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뭐 하기 시작해요? 계획하기 시작하죠. 상품은 두 가지 유별점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 첫 번째는 자기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고,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배신당하니까 아내를 버리고 왔다가, 아내를 찾겠다고 다시 가고, 찾겠다고 다시 갔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서 장인어른이랑 그 여자를 죽이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죽였다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쳐들어오고 숨었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어요. 근데 읽어보면 참 쓸데없는 과정이에요. 그쵸? 일단 결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불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쫓아왔는데 그냥 나귀토끼 하나를 다 때려 죽인 거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조용히 나귀토끼 하나 갖고 블레셋 군대에 있는 데 가서 때려 죽였어도 될 일이었던 것들을 괜히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흔히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떻게 되죠? 삼손은 도망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근데 삼손은 위대한 승리를 한번 경험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여전히 도망자고 이스라엘은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장면은 기생의 집에 숨어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위축된 거죠.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되네? 일단 위축돼요. 그 기생의 집에 숨어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덥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망가려고 기둥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들 치고 뭐 이런 게. 그러면 뭐 했어요? 도망 나왔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장면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이죠. 세 번째 장면이 뭐예요? 삼손은 그게 의기소침해져서 드릴라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혹은 동거를 시작한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여기서 세상을 구하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 싸움 잘하는 재주를 니들 중에 누가 날 건들 거야? 정도예요. 아무도 못 던져요. 나 여기서 살아. 니네 알지? 하지만 못 던지잖아. 이 정도. 해서 그 여자는 그냥 살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 뽑아버리시죠. 그냥 삼손의 스타일이 어때요? 삼손이 하얀 부분을 보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주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의기소침해져서 자기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재능과 힘을 어떻게 써요? 내 먹고 사는 데 정도 쓰죠.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 등장한 이런 패턴을 나갑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특징이라고 했죠? 사사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령하라고 하셨어요. 대안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사사기 2세대들의 첫 2세대들 자체는 하나님과 신앙이 있었죠, 어느 정도. 근데 이 정도에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해요. 그 다음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관심 없고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고 잘 살 수 있을까? 정도 해요. 그러다가 치여서 잘 살지 못하는 상황에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예비하셔서 계획을 갖고 부르셨고 충분한 재능과 연세와 능력을 부어주는데도 이 사람이 그 방향성 때문에 어떻게 실패해 가는가.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기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승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목적성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아 하나님 이러실 거야 괜찮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 사는 거에만 쓰기 시작하면서 비참한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시대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끝까지 신앙이 별로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여 이것만 나로 강하게 하사 불의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갖게 하소서. 삼손은요 끝까지 자기 주관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눈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불의 사람들이 자기 눈을 뺐어요? 아니에요. 나시린에 쌓이는 세 가지입니다. 나시린은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삼손의 인생이 어떻죠? 초반은 이미 파티로 일관합니다. 그럼 삼손이 그 잔치에 항상 참여하시고 기생집에 항상 가시는 그리고 믿음 없는 드릴라 집에 살면서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만지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어요. 일단 자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나시린의 법덕 마지막 하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처럼 창시적 상징인데 드릴라에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하면 그 사람들이 원수인 거예요? 아니에요. 걔들은 처음부터 삼손을 없애려고 했지만 자기의 자기됨이 유지될 때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기됨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끝까지 그 인식이 없어요. 블레셋의 원수, 내 눈을 뺀 거. 어릴 때부터 나시린을 태어나서 내가 사사라고 호칭받으며 시대의 지도자인데 한 번도 이제까지 단 한 지도자도 자기의 생존기에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구원하지 못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 불편함, 자기 함부로 살아온 거에 대한 회개, 묻지 않는 회개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나로 과하게 하사 내 기름때 언제 밖에 와서 타서 쫙 하고 죽죠. 이게 시대 한계예요. 상성적인 겁니다. 나는 이따가도 상징적인 신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내가 지명함을 불렀다. 나 지명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 사랑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 주셨다. 능력 주셨어요? 예, 감사해요. 한다면 어때요?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나름대로 다 주를 위해 하는 거라는 자기 이론도 있지만 그냥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이따처럼 시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쟤네들은 나쁜 거고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기대해 주신 땅이고 뭐 이런 개념은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실제요. 신앙이 좀 추락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존의 그 물리력 때문에 상존과의 거리감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리력이 단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떤 재능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편하고 잘 사는 거에 그걸 그 재능만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들 선조명이죠. 근데 막연하게 그건 있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근데 점점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살면서 되게 말리죠. 그러면 레벨이 제일 낮은 거죠. 그렇죠? 6단계 중에서 제일 바람입니다. 이거는 좀 난해가 있다죠. 일단 그래도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힘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라는 거에 대한 아주 표피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성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어보면 간증이 있어요. 내가 그리고 일단은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 되게 열심히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바뀌진 않죠. 인생 자체를 바꿀 마음은 없어요. 가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내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 정말 세속적인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이고 특히 은혜가 없어요. 별로 정상적 목사님들은 나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인데 내가 그분을 보고 도전도 하는데 이분이요 딱 코너에 몰리니까 기도원 딱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라고 한 번만 더 하자. 그게 딱 있어요. 자기는 그리고 거의 다 큰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인생이 고비고비 하나님께 항상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도 꽤 큰 교회 당회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서. 이제 길을 열고 큰 교회 당회장. 밤에 이제, 야, 뭐, 그런 말이야? 이제 얘기하세요. 이렇게 장사하는 법 가르치세요. 이따
얘는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원망만 하고. 얘는 기도는 하는데, 이거. 아비멜렉은 상징성 있어요. 스트타고 기도는 가면 어때요?
기도는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하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요. 물어보고, 듣고, 따라하는. 너무 멋있는 사람. 근데 어때요? 자기를 보시죠. 그거라 가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조각으로 쓰임받는 걸 하는 의미라, 그게 이제 디보라와 에오스군.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난 사사라고 다 사사가 아니야. 예술 믿는다고 예술 믿기. 나는 그 수준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상존적인 인간과 이따적인 인간을 먼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이따와 상존을 먼저 하는데, 사사계의 전체 패턴이라는 차를 맞아도 그러는데, 사사계가 어떤 면에서 네거티브니까,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라는 거니까, 이런 자기중심성, 그리고 안정중심성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모든 걸 이겨내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거야. 엄청난 거죠.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있다고 또 교회가 선동 같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재정으로. 한국교회가 얼마 정도 갖고 있을까? 뭐로 하는 일이에요? 보통 천명대에서 그 1년에 단위 10억 정도 합니다. 지역에 있으면. 강남 쪽에 천명대에 있으면 20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만병되는 교회는 100억 정도 한다는 얘기죠. 강남처럼 있으면 200억에 300억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되면 이제 단위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재정이 얼마일까? 이건 교회가 지역마다 있어요. 부동산은 얼마 갖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인적은 몇 명을 갖고 있을까요? 그 중에 사회 지도층 이상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국회의원 우리나라가요 800만이면요 4분의 1도 안 돼요. 4,500만 나라에서 800만이 4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에서 기독교인 퍼센트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직 국회의원에서 기독교인들 117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인을 바꿀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장관 중에 기독교인 퍼센트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관이 될 소망교의 장로님들 중에 기독교인 퍼센트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강남 기독교인 퍼센트지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강남은 50% 육박합니다. 우리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욕하냐 하면요 기독교는 실제 퍼센테이지보다 우리 사회의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3톤 이상의 힘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맘을 진짜 제대로 먹으면요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의미를 보여요. 누구랑 싸워도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 반값 등록금이건 뭐고 그게 되면요 국회, 정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에서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 빼고는 커먼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죠.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 빼고 커먼센스가 없을까? 삼손처럼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커먼센스라는 게 생길 텐데 다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빼고는 커먼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재능을 갖고도 지금만 해도 투데이로 봐도요 인력, 자산, 능력, 사회적 위치 엄청난 재능을 갖고도 기독교 자체를 지킬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장기적인 전망은 없기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서있죠.
그럼 우리가 이따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시대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지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좀 무서웠어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좀 무서웠어요. 목하는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원래 목사님도 오래 살아요. 목사님도 원래 오래 살고 목사님은 보통 90세까지 사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도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는요 70년대까지는 충영교회 영락교회 시대였습니다. 강남의 충영교회, 강북의 영락교회 물론 충영교회가 강북에서 오긴 했지만 충영교회 영락교회에서 충영교회가 지금은 줄어들지만 3만까지 갔었어요.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충영교회 하면 영락교회가 주로 했습니다. 김찬 목사님 전성기에는 한동진 목사님 두 분 전성기에는 그분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게 총회 이상의 거의 법이었어요. 근데 김창현 목사님은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초급파 운동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교단과 상관없이 교계 지도자였고, 한동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투톱이었어요. 근데, 김창현 목사님이 조금 더 있는 가오가 좋았어요. 왜냐면 한동용 목사님은 신상 참배를 했고, 김창현 목사님은 그때 투톱되셔서 목고를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은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뭐 설교하실 때 부흥에 막 다른 부흥사를 막 날라가지고 막 아무리 웃기고 울리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김창현 목사님 딱 올라가셔서 내가 1940몇년도에 어디 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 개선 주기점 목사님 그분들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창이나 한마디 하셨다 하셨던 그 말씀을 딱 약간 울먹거리면 하시면 끝이야! 한경 목사님 그게 없어요. 하여튼 그 튜토리였어요. 그분들 두 분이 잘하셨던 게 전통교회죠. 그렇죠? 예배, 술 담배 먹지 말고 세례받고 그리고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교부활동 열심히 하고
이 두 분이 있었고, 그분보다 약간 뒤지만, 후세대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분보다 1.2 정도 보는 게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전통교회를 이분들이 이끌었다면, 이분은 이제, 승복, 성령으로 이끌어낸 승복,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전통교회와, 기복적인 순도군적인 그 오순절 교회만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옥하는 하향교회. 옥하는 하향사람이 그런 전통교회에서 제자를 키워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독교인이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기독교인이냐. 그러려면 가르쳐야 된다. 예배하고 봉사가 아니라 가르쳐라. 그래서 양립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갖고 온 사람. 그래서 이분이 70년대 처음 할 때에는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교회가 크면서 이게 뉴스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양립적 교회. 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통교회라고 해도 이제는 모든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 다 있어야 되는,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된다는, 사랑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온 거죠. 하영조 목사님은 오순절파적인 성령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운동을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성령운동과 문화운동, 그러니까 이런 다 주여성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초대하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문화운동과 성령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하영조 목사님.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이제까지 교회랑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리고 사랑교회는 이제까지 교회랑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대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지. 한경식 김창인과 옥하는 하영조는 크로스됐어요. 전통주의 시대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뉴스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두 분의 한계가 뭐냐면 메가처치 한계에 근접했어요. 초대형 교회 스킨. 두 분이 만들어낸 게 어찌됐건 초대형 교회 스킨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인 교회. 열린 예배를 드리고 문화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사실 전통교회의 빌딩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에서, 음향에서, 조명에서, 팀에서, 악기까지. 다신경은 오히려 더 돈이 들어 많이 들어가는 게 스트림이 됐어요. 근데 두 분이 가셨는데 뉴스트림이 없습니다. 현대 시대가. 두 분은 가셨는데 아직도 오카데미나 하영도냐 에 그걸 이어가시는 분들만 계세요. 뉴스트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원래 트로베카였습니다. 우리 교단이 옥하는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마다 우리가 꿈이 있었던 게, 옥하는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이창수 오정현 그리고 우리 정병훈 목사님까지 트로베카 시대였어요. 다음 세대 젊은 목사 중에 2만 땅의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를 했던 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는 아직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사랑의 교회는 건축 결정하면서부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냐, 여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으로 치면요 여의도 순동 따로 할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동교회가 이런 뉴스트림하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랑의 교회가 하면 정국교회가 한 거예요. 양육이다 그럼 양육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재현 목사님 오시고 사실 특세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을 다시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인데 오재현 목사님 와서 새벽기도 운동을 했어요. 사실 특세. 그래서 새벽기도를 부흥회처럼. 부흥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한 게 사실 정국교회가 다 따라했습니다. 봐세요. 요즘에 보면요. 사실 새벽기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다 따라해요. 교육교도 하자. 다 따라해요. 웬만한 교회는 다 해요. 모양만 흉내 내더라도 합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사랑에 대한 건 전국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이제 3.1교회 일이 터졌고, 그 다음부터 이창수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아계신데 누구나 존경해요. 이창수 목사님. 이창수 목사님 교회는 교회 사이즈보다 교인 사이즈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으로 정기적으로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그만큼 영향이 크세요. 근데 이창수 목사님의 한계는 뭐냐면, 이창수 목사님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가 아니라 저분은 진짜예요. 저분은 진심이에요. 저분은 말한 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사비를 읽어보시면요, 저도 하영조 옥하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대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선정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인이 갖는 가치가 그러니까 나 같은 작은 노목 같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이래서 할 수 있어요. 하영도 북한 목사님이 너무 일찍 떠나가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들이 줄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대안세력에 부재하는 것들 때문에 아 진짜 기독교의 미래가 없고 하나님 이 시대에 분노하셨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쉬던 얘는 내 숨을 쉬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인공호흡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생각나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약한 이딴 시대 말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회심도 안 된 막연한 대중들의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잖아요. 그쵸? 기도원 시대도 그렇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시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시대도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론 뭐 기관이가 그럼 내가 오판으로 주의를 이어서 뭐 네, 충신다운을 가서 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 그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그런 소시민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관을 일하시더라고 해서 소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소장이가 이 시대를 열게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기완이 그런 거 잠깐 했는데 그걸 말했더니 무섭게 내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할까? 이런 얘기 잠깐
인정이나 상의를 하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상의를 하는 전체인 얘기를 그냥 했는데 아비멜렉 기도원 듣고라 이걸 좀 물어봅시다. 아비멜렉은 어때요? 그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것도 시대의 상징성이었죠. 아비멜렉이 대표적으로 왕이 아닌 자가 왕이 될 때 그렇죠? 아비멜렉의 시대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그 시대에는 비유로 얘기하죠. 더워서 왔니? 비유로 얘기하죠. 가시나무 왕의 비유가 아비멜렉 얘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시나무 이야기처럼 실제 되었다라는 게 아비멜렉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시나무 스토리는 어떻죠? 다들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계속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왕이 돼요? 그런 놈이 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시대의 문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의 태도가 맞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고 조직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군대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왕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전체가 한의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모니가 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다른 나무들은 그 고백을 갖춰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랬죠. 왕 되시죠 했더니 나는 왕이한테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난 역할을 한 거야. 난 이거 지금 구해줘서 내가 역할을 한 감람나무 역할을 한 거지 내가 왕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대의 태도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 마음을 세운 다음에 뭘 느끼고 싶어요? 안정한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뭐가 해요? 왕이 아닌 것이 왕의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아비멜렉 시대의 특징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세이블한 상태도 괜찮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뭘 준비하는 중이고,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도 괜찮은 거예요. 그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안정적이지 않은 게 싫죠? 그럼 빨리 안정화되고 싶죠? 그럼 빨리 안정화시키, 뭐든지 나를 빨리 안정화시키, 뭐든지 나를 빨리 안정화시켜보라고 하면 그지 그 뭐든지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가시나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직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는 또 관계적인 집착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쵸? 사회적 포지션이 그럴 때도 있고 뭔가 그 자리를 채워버린다는 거. 그럼 그 자리를 채우면 그게 뭐예요?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요 여러분들이랑 백향목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라 우리의 조급함 불안정에 대한 조급함으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강박.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이 왕이냐 들어와서. 왜? 진짜 제대로 박힌 것들은 그 자리에 안 들어오니까. 왕이냐 들어와서 우리는 살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분명히 네, 하나님이 완전히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과 그래서 왕이 세운 그 아비멜렉 사이의 다툼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리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가운데 불이 나와 서로를 해치는 상황이 묘사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요. 여자한테 죽은 게 그 디보라 시대 때 여자한테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쵸? 여자가 이렇게 그 여자를 독해요. 그쵸?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시스라 이렇게 이걸 찍은 거잖아요. 유목민적으로 좀 그런 게 남아있었나봐요. 그래서 텐트를 많이 치셨나 제일 자신있던 게 그거였나봐요. 하여튼 여자가 그래서 이제는 잡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반대로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그 적군의 장관처럼 죽는 여자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 당시에 표현된 여자 죽는다 보면 비참하고 죽는 게 나쁠까 그 당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같지 않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처럼 묘사되고 이방이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묘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블레스라는 얼마나 멋있어요. 블레스라는 대장부가 돼라. 와 얼마나 멋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죽어도 그러니까 가치를 위해 싸워가 죽어라. 빨리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웃기는 상황이 되는 이게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죽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도 우리의 살아계정의 모양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도는 뭘 보여주니까? 기도는 얘기가 그래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이건 참 파지티브하게 읽어보면 얘기다라는 얘기는 사실 기도는 얘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반론교사. 아 내가 이런 한심한 놈은 안 돼야지 라는 것이 파지티브하게 하는 건 왜냐하면 앞에 애국과 두고라는 입체적 피치가 아니야 스토리가 사건적이고 딱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하면 뭔가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쭉 읽으면서 배울 만한 사람은 기도원이 나옵니다. 기도원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기도원의 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바알 성교성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원이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해서 이 시대의 문제점을 설명해 줍니다. 그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감이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보았어요. 이거지 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다 이방인들이 하던 신앙, 반신앙, 문화, 문명 이런 걸 좋아서 막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 공격이 된 거죠. 걔들이 줄고 내가 비줄을 잡아요. 아무리 배워봐야 세상이 내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배워봐야 누가 주요해요? 가나안이 오리지널이잖아. 짝퉁이고 가나안 2등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2등 골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원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럼 기도원 시대의 그런 특징이 되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게 됩니까? 기도원의 세대를 보면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식의 마음을 세대로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명찰은 뭘로 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라고 이제 아주 이쁘게 얘기하죠. 기도원처럼. 어때요? 지가 좋아서 열심히 놀고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다 지가 해놓고는 하나님 전 왜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제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 모양인가를 놀라실 텐데도 그냥 순수한 표정으로 왠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있다는 왜 이런지 모르겠고 하나님 의심스럽고 이런 식의 명찰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제 다 아니었는데 마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고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기도원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결코 믿습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 한 번, 이 설교 한 번 한 적 있었죠? 하나님의 용사요. 다른 데 가서 뭔가 멋진 가고 싶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일 초라할 때 하나님의 용사요. 라고 했는데요. 기도원 그걸 믿어요. 야, 하나님 용사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 시키신 게 뭐죠? 가치 투쟁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꺾으라고 하시죠. 기도원 여기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알 신상은 보통 어떻게 꺾어야 돼요?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꺾어야 돼요? 밤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낮에 가서 사람들 많을 때, 너희가 바알 섬기던 바알 섬기던 하늘 섬기던 하늘 섬기다. 아니, 너희들이 신이냐고 빵! 이런 소리면 멋있잖아. 그때 벼락 같은 거 한번 쳐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까? 엉덩이. 근데 밤에 몰래 가서 혼자 못하니까 종들 데려다 이렇게 꺾죠. 근데 여러분, 이 초라함을 배우셔야 돼요. 초라함을 배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바알을 뭐야? 하면 하나님이 짠! 나 저는 딱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기도원 쪽은 뭐 하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용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잘못된 거야. 나 이걸 깨뜨려야 되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거였대. 과거에 아주 많이 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기도원이 그걸 합니다. 밤에 짜르죠. 역시 초라하긴데 안 짜르네. 그게 대단하네. 여러분 중에 사소한 게 될 수 있겠죠?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별거 아니에요. 아, 뭐, 별로 너무 많이 듣는 예여서 그렇지만, 누구죠? 차은과 정혜입니다. 맞죠? 차은 정혜요. 달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정태집에 살면서도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결국 지금 유명해지셨어요. 되게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또 여러분, 유명해지고 강연 다니게 될 걸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아,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같이 해서. 수상적인 같이 해서 직장인 먼저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이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속적으로 발을 꺾을 수 있어요. 그쵸? 아주 작은 행동이죠. 전세지만 집을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한 다음에 남이라 돕고 살자가 아니라 그걸 꺾고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거. 지금은 유명했지만 둘 다 에코시스템 아니잖아요. 그쵸? 정혜영 맞죠? 결혼한 때 약간 한물 가고 계실 때였고 연예인처럼 그 정도 수입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돈이 한 번 쭉 들어오면 그것도 1년도 2년도 살아야 돼요. 다음 작품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정 수입이 있어서 생활비는 이걸로 들어오고 목돈 들어온 거는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살고 싶다는 꿈이 모든 연예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의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어합니다. 다들. 특히 에이크리스타 안 되는. 그렇잖아. 왜냐면 한철 장사니까. 다들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삼성도. 물어보죠. 듣죠.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야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확립이 되면서 바알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전쟁을 시작하죠. 전쟁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정말 원하시는 전쟁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예요? 이슬 이렇게 했다가, 이슬 안 했다가, 그거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것도 초라해 보이죠?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삼성의 문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삼성은 이슬이 내리건 아니건 신경 쓰지 않아. 내 길을 가는 거야. 물어봐요. 진짜냐?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적. 그리고 하나님부터 확신을 얻죠. 이것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발을 거꾸로 가면 꺾으시고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고민하면서 이슬 싸움 하십시오.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300명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라는 확신이 약한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아닐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좋아요. 그걸 고민하고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자기가 가서 그 진지에서 그들의 꿈을 듣게 하시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전투 때처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하세요.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겠죠. 그리고 나서 300명으로 처음에 횃불 몇 개나 쨍그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기죠. 8만 명이었어요. 300명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300명이고 300명이고. 기도원이 어디서 신앙이 제일 좋아진 걸 볼 수 있냐면요. 300명이 쨍그랑하고 덮쳤더니 사람들이 적군의 기습이라고 해서 8만 명끼리 지들끼리 싸웠다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나는 사실 거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요, 올린 사람도 죽는 사람도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요,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엔 깜깜하면 진짜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 뭐지? 전쟁에서도요, 현대전에서도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한꺼번에 몰려오고 우리가 약하면 중간에 우리 군이 있는 것처럼 부비트랙 같은 거에서 터트려요. 그리고 다다다다 소리 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쪽에 적군이면 꺾잖아요. 그럼 서로가 적군을 올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현대전에 쓰는 방법이에요. 100번 남겨도 그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15,000명이 많아서 도망갑니다. 근데요, 300명이 그걸 쫓아갑니다. 여기가 지방가요. 300명이 많아서 쫓아가요. 이때가 기본의 클라이막스예요. 300명을 쫓아가면서 가는 중간 성에게, 우리가 쟤네들 잡으러 가니까, 쟤나 잡으러 가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성들이 먹을 걸 안 줍니다. 왜? 어찌 그건 그날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15,000명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쫓아가잖아요. 이 성은 뭘 보여주냐면, 그 시대적인 한 특징을 보여주는 이 성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보면서도 여전히 뭘 확보하지 못해요?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래,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지. 기습을 했잖아. 아, 그래, 신기한 일이다. 기적이네, 기적. 하지만, 뭐예요? 그 관점이 되지 않아요. 현상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0명이 15,000명을 쫓아가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그러면은, 300명이 15,000명을 쫓아가면 왠지, 천사의 권능을 힘입어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말고 쫓아가야 될 것 같다는 것 같은데, 정말 배고픈 표로 와서 밥을 좀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이길 거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도와줘. 그러니까 기도는 벌써 그 관점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멸하죠. 기도원 스토리를 쭉 보면, 기도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세대 후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쵸? 너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걸 반응이 낸 거예요. 기도원은 처음에 아브라함대의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의 사람이 되고, 만나면 매출하기와 이스라엘 비유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2세대 가나안 땅의 그 환상을, 그 여러분이 그 환상을 보는 2세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 300명을 갖고 두려움 없이 쫓아가는 여호수아 시대에 또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개인 시대로 지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처음에 아무것도 안 줬던 사람이 그 개인 시대를 자기의 그 이스라엘 4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그 은혜의 역사를 개인사로 지각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쾌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운전이었죠,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여리고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그 여호수아의 승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만남 유치의 민감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반응에 나아가서 단시간에 두려움과 초라함과 원망의 사람이 단시간에 그런 사람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시대지만 이렇게 될 수 있고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롤모델은 기도원이죠. 시대가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기도원 그런 되는 거예요. 내가, 아, 하나님 계신 분이 이 모양이에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은 잘라버려야 돼. 난 더 이상 그런 방식은 안 살겠어. 그럼 잘라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현장에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확신을 얻고 도전을 한다. 현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더욱더 경험해가면서 자기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이건 과거였어요. 여러분, 100년 전 역사도 역사예요. 틀릴 때 말아봐요. 여러분, 명성황후 얘기 나오면 막 오늘 일어난 일처럼 가슴 아픕니까? 100년 전 역사는 옛날 일은 옛날 일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 자, 기도원한테요, 아브라함 얘기 400년 전, 500년 전 얘기예요. 아니, 기도원 때는 600년 정도 전 얘기죠. 여기로 가면 또 20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근데 투데이는 웃기지 않아요. 그때 이런 소리 모르지만 지금 완전 걔네들 웃어서 깨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대한이 쳐들어오면 불 파놓고 숨었어요. 그 구애를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사람은 자기 개인사의 경험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어릴 때부터 미대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불 파도 숨는 나라. 내 거 다 가져갔는데도 내 목숨만 건들지 마세요 하고 숨어있는 나라. 나오면 곡식들 다 가져왔으니 먹을 것도 징징거리고 우는 나라. 그게 내 나라였단 말이야, 내 민족이고. 그런 개인사의 경험이 기도원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기도원이 자기 자신 없으세요? 몇백 년 전 역사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지금의 나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오늘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 3000년 전 역사, 6000년 전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계신 걸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내 개인사로 성취하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도원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기도원보다 나은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기도원이 얼마예요? 사사기를 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마무리합시다. 자, 드보라와 에욕. 드보라와 에욕은 별거 아닌데 상징이. 드보라는 모세의, 드보라의 노래는 뭘 리마인드 시키냐 하면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인가요?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의 노래를 리마인드 시킵니다. 홍해의 승리, 그렇죠? 홍해의 승리는 어떤 거냐면요. 처음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노래가 한 번 더 나온 게 모세의 노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는 전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다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드보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사건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가 전승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드보라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건요, 그 당시에 책을 찍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책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그 전시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억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가치가 정승되길 바라고 여전히 그 모세시대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승리의 사건, 그것이 여전히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라에서 여전히. 에이프 사건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평범함. 여러분, 평범함의 진리를 기억하세요. 기도원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왜 생쪽을 하세요? 왜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쵸? 기적은 왜 일어난 줄 알아요? 가르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300명 전체를 이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그래요? 그냥 이기면 지들이 세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놈들이니까 300명 갖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300명 갖고 이기게 하면 지들이 세서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에이프의 대사 필요 없어요. 방법은 많이 갑니다. 그냥 에이프 때는 같이 정도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게 아니었지 않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모여서 쫙 그래. 원래는 그렇게 됐어야 돼. 여러분 인생이 별일 안 전하십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상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상을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겁나 힘들게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나타나지만 아 하나님 진짜 있구나 이런 식의 수준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생각하고 물어가면서 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향성 가운데 해간다면 에이프 이상의 기적의 역사, 일상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삼손이 위대해요? 에이프이 위대해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습정이에요. 삼손을 쳐다보고 삼손이 잘난 줄 아는 게 아직 우리가 신앙이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삼손이 가장 초라하고 에우시 가장 위대한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삼손. 아무런 기적도 없지만 모든 가치가 있는 이 대기가 돼요. 에우시 시대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디보라 시대는 반대적으로 뭐에 대한 감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질가에 대한 반박이 있다는 거죠. 노래를 만들었지. 그래서 서서히 내려가는 게 여기까지 이런 시대인데 여기까지 이게 비참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위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두보라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기원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인정은 뭐예요? 역사, 말씀, 신앙 자체의 현실화입니다. 그렇죠?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내가 내 정체성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현실화할 때 무너졌던 꿈이 그날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응정해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하죠. 인정이 못했던 사람. 그냥 별 생각 없이 조급하게 빨리 안정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나갔으면 좋겠네. 하여튼 난 잘났으니까 내 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여튼 나는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네. 그 시대가 이 위대한 꿈을 꺾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내 인생, 여러분 인생에 이 힘도 있죠? 내가 있다 같을 수 있고, 내가 삼성 같을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요. 근데 있다 같고 삼성 같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정함과 편안함과 조급함과 자기지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요. 나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끌어오르는 힘이 있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진짜 주의 사람이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 분명하게 플랜이 있고, 그 플랜을 내가 협력하면 나한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15,000명을 쫓아가는 300명의 자신감, 그 기도. 나한테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힘이 나한테 있을 때, 내가 상향 곡선을 만들어야지. 내가 주의 사람이 되어가서,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흔들리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 갈지. 아니면 하얀 곡선이 돼서, 잠깐 또 은혜를 받아서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세상을 닮아가는 하얀 곡선이 됐지. 여기 계속 보셔야 돼요. 나의 큰 흐름을 보고, 나를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힘을 보고, 내가 어떤 힘을 따라갈지 결정하며, 내가 그렇지 않을 때 것들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 사상의 통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셀프예요. 앞으로 역사서를 계속 해나가겠지만요, 역사서는 연습문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원리, 이론이 걸렸어요.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이론을 갖고 실패했던 사람과 성공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에 서 있고 내가 그럼 이 포지션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연습문제를 많이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그 중에 사사기에 보여주는 샘플이 이렇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시작할 텐데 그때 좀 더 명확한 사람들 스토리를 많이 가죠. 책도 그렇게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기를 길게 썼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면이 있어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알고 잘 아시고. 하지만 거기 특징적으로 가장 많은, 여기서 기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겠죠.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오는 사람은 사울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가 어땠는지 또 보여주고. 역사서는 사사기와 비슷한 패턴을 이것을 또 흘러갑니다. 이것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 역사를 좀 풍성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